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6강 왕족의 신성화의 종말, 아모리 족속. 저작권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6, 아모리족의 왕족 신성화의 종말입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세계와는 반대로 고대인들이 종교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앞에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그 키워드는 통제, 조작, 공감마법 같은 단어들입니다. 어제 그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본 것은 종교가 작동하도록 고안된 방식에 있어서 왕의 독특한 위치였습니다. 이제 마커를 잡겠습니다. 사고방식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세계를 생각했는데 이 세계는 신들의 세계이고 이 세계는 인간의 세계인데 실제로 둘을 갈라놓은 것은 일종의 틈이었다. 그래서 이교도 사상이 하고 있던 일은 분명히 이 세상과 이 세상 사이의 틈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고대에는 인간이 천국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늘은 신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신들은 인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도록 고안된 것은 이 화살을 뒤집어 신들의 세계를 그들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일은 왕의 중앙 집중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곳은 왕이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신성한 결혼이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신성한 결혼에서 왕은 그의 땅에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법처럼 행동함으로써 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행위는 다산을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성행위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왕은 이슈타르의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인물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에 매우 필수적인 번영을 마술처럼 땅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감주술이라고 하는데 왕이 원하는 의도를 마술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이다. 내 생각에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해왔지만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법처럼 행동함으로써 숭배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미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영이나 장수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생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이제 백성들의 번영과 장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퍼져나간 이교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전통에는 신의 역할을 맡은 왕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 영역에 대해 퍼지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마술을 통해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상 세계로 내려오도록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 요인, 즉 이교 사상의 인간은 어떻게든 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조종하는 방식은 신들을 조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학은 교감주술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성적인 의식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스러운 매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성한 매춘을 뜻하는 별도의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문병하러 내려갔다가 결국 다말을 만났고 그는 창녀인 코드샤를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이 하늘 사이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메워 다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영역을 떠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모델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인과관계 사고에서는 그것은 마술적이다. 원인을알면효과도낼수있다따라서현대기독교형태에서이교적사고의원인은인간이통제한다는것이므로이교적사고의원인은인간의선행이될수있습니다나는50년전기독교인이되었을때미래의아내와함께매우보수적인기독교캠퍼스에있게되었던것을기억합니다그캠퍼스에는성적인죄나영화를보러가는것보다더나쁜것이없었습니다그리고영화를보러갔다가적발되면학교에서퇴학당했습니다그래서4학년때저는크리스마스방학동안집에있었고이영화를보고싶다고결심했습니다에로스릴러영화였습니다이것은45년전의일이다그래서영화관에몰래들어가서할수있는모든일을다하고어두워졌을때영화가시작될때까지기다렸다가들어가서자리를잡았던기억이납니다나는긴장감을느꼈고서스펜스를없애기위해에로틱스릴러영화는사운드오브뮤직사운드오브뮤직이었습니다그스릴러에서줄리앤드루즈는막남작과사랑에빠졌고그녀는일종의수녀지망생이었습니다그녀는수녀가되고싶었지만실제로는그렇게할수있는능력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녀는이제남작과사랑에빠졌고그의저택정원에있었고그녀의삶을비교할수없는기쁨으로만들어준이새로운사건에대해신에게노래를부르고있었습니다그리고그녀가줄리앤드루즈의멋진목소리로노래하는동안그녀는제가좋은일을했음에틀림없는하나님의축복에대해노래하고있었습니다하나님께서우리에게하라고명하신선한일을하는것과선한일을함으로써당신을대신하여하나님의개입을가져올수있다고생각하는것사이에는미묘한차이가있습니다어떻게그럴수있는지미묘하지않나요우리모두는선한일을하도록부름을받았습니다바울도잘하다가낙심하지말라고친히말했습니다그러나이교사상에서는선한행위를원하는결과를얻기위해하나님을조종하는능력으로봅니다그래서인류역사에서우리가현재있는곳은왕의신들을조종하고원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존재라는것입니다글쎄요이인과적사고는왕이생산하는한해만효과적입니다그래서우리는지난번에왕이분명히그렇게할수는없다고언급했습니다그래서저는수업노트에서우리가이질문을다루는중요성에대해언급했습니다이것이일반적인히브리인특히서부셈족과어떤관련이있습니까글쎄왕의신격화는서양에서는결코발전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나는당신이그것을확실히볼수있도록빨간색으로당신에게언급했습니다제가지형이라는단어를빨간색으로언급한이유는본질적으로지형이아마도서양에서는발전하지못한이유일것이기때문입니다서부에는동부에비해엄청난인구가없었습니다도시는더작았습니다인구는더적었습니다대규모정치단체로통합하는것이더어려웠습니다그래서저는서양의지형이다르기때문에서양의왕이결코신이아니었던이유에대해적절한설명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저는이것을떠나기전에우리를구별하고싶습니다그것이바로이것입니다신성한왕과신성한왕사이에는차이가있습니다신성한왕권은왕이하나님에의해독특하게선택된다는사상입니다히브리인을포함한메소포타미아와서부모두왕에대해이러한관점을가지고있었습니다왕들은성스러운존재였습니다그들은하나님에의해선택되었습니다그러므로그들을해임할수있고해임해야하는존재는오직하나님뿐이었습니다성경본문에서다윗과사울의이야기를읽은것을기억하실것입니다그리고그본문에서여러분은사울이여러면에서왕으로서의자격을상실했다는사실에깊은인상을받지않을수없습니다그러나다윗은하나님으로부터특별한기름부음을받았기때문에그를왕좌에서제거할수없었습니다즉사울이그랬습니다사울은하나님으로부터기름부음을받았으므로하나님께서는사울을직접제거하셔야만했습니다 따라서 서양 전통에서 왕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다리라는 정확한 마법적 지위를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서 왕은 동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따라서 독특하게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단어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그가 더 거룩할수록 그의 삶에서 죄를 덜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단어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거룩함, 홀리,은 근본적으로 독특하게 구별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독특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법의 인물로서의 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매우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르삼기 시대가 끝나면 대부분 왕을 신격화하는 개념도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르삼 문명의 몰락에 이어 수메르 문명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신격화되는 이센이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더 이상 제국은 없었고 이 왕들은 이시스라는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란 남부의 민족국가인 엘람, 일럼, 지역에서도 왕들이 계속해서 신격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우르삼 문명의 붕괴 이후 왕의 신격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엘람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침공하고 우르시를 약탈하고 우르세 시대를 끝냈고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지상왕들의 신성화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서양에는 독특한 예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왕권이 시작될 때부터 왕이 단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육신한 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이집트 사상에서 각 왕은 단순히 이전 왕의 환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집트 왕은 이집트의 태양신인 아물레, 어몬디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 왕은 신성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어느 곳에서도 이집트에서만 일어난 독특한 신격화입니다. 따라서 5어 3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속한 기간이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보수적인 연대 체계에 따르면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그의 수명이 우르삼 시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65세나 66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70세가 되어서야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면서 메소포타미아는 수백 년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고 단지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수백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분지는 분열되어 크게 남북으로 분리되었지만 여러 정치적 실체가 있었으며 메소포타미아가 통일된 것은 함무라비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배경을 제가 구바벨론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대를 설정하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는 주로 아모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읽는 구약성서의 종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모라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문맥만이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칭 중 하나는 에모라이트 또는 어머로가 지리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언어로 서구인, 즉 사이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리적인 관점은 종족 집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인들이 현재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인 서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에모라이트라는 단어의 명칭 중 하나이거나 의미 중 하나였습니다. 에모라이 따는 단어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의미는 내가 민족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아카드 시대의 수메르 서판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또 다른 150년 안에, 즉 사르곤 대왕 시대인 고대 아카드 시대인 2350년쯤에 또 다른 150년 안에 메소포타미아 주민들은 그들을 제재하거나 지키기 위해 성벽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로 팔레스타인을 떠날 때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터키 남부에도 정착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함무라비가 1776년에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작된 날짜를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에게는 그 날짜가 편리한 날짜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건국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모리인이라고 불리는 종족 그룹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또는 이 용어에 대해 세 번째로 지정된 의미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회경제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모리인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영토로 이주한 외국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모리인이라는 매우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 문화의 필연적인 용어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멕시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히스패닉을 설명하기 위해 멕시코라는 용어를 엉성하게 사용합니다. 히스패닉 중 일부는 니카라과나 온두라스 또는 다른 지역 출신일 수 있으며 미국인은 멕시코라는 용어를 엉성하게 사용합니다. 글쎄요, 그들은 같은 의미로 아모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구 지역에 외국인이 있으면 반드시 아모리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아모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성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아모리인이라는 용어가 86번 나옵니다. 86번의 등장 중 13번을 제외하고 모두 구약성서에 처음 7권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종족 집단이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오늘날 세계에서는 그들이 힉소수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드를 지우고 힉소스라는 용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힉소스는 아모리인, 에모라인의 다른 말인데 저 위에 있는 우리 수업 노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힉소스는 무엇보다도 이집트어이며 이집트어로는 실제로 이집트어를 읽지 않습니다. 이집트어를 배우는 것이 내 인생 목표 중 하나였지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어를 배우는 데에는 삶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언어이자 이집트어입니다. 이 용어는 외국 땅의 주장을 의미합니다. 외국 땅의 주장.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는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에 관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그들의 민족 이름인 아모리 족속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을 그들의 왕의 이름으로 외국 땅의 추장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힉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로마에 대항한 대반란에서 갈릴리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한 끔찍한 반란에서 살아남았고 로마인을 숭배했으며 유대인의 역사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는 힉소스라는 용어를 접했지만 68에서 70년이었던 요세푸스 시대에는 그리고 70년 이후 요세푸스 시대에는 힉소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 왕으로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오래된 작품을 읽을 때 이집트 역사에서 이러한 아모리 족속을 목동왕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용어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힉소스 제국은 실제로 원래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아모리 족속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내 커서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8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바로 여기 이 지역에서 나온 아모리 사람들은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 뻗어 시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제하고 이집트 중부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이 위대한 제국은 이집트인들이 힉소스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모리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리 족속은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아닌 세계 최초의 제국을 이집트에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인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으며 그 후 그들은 또한 이 지역인 시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습니다. 훨씬 이전에 그들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아모리인이라는 용어를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것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때로는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수업 노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성경에서 아모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집트를 통치했던 위대한 힉소스 제국 뒤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가나안이라는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약 성서 자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나안인은 세머를 사용하는 매우 특정한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해안 평야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모리인은 시릴레바논 지역에서 온 매우 특정한 세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산지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아모리인은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맥에 사는 주민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민족일 수도 있지만 단지 해안 평야의 주민들을 묘사하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아모리인이라는 용어를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사용했던 방식과 약간 유사하게 사용합니다. 이 주제를 마치기 전에 이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집트 제국이 고대의 가장 인상적인 제국 중 하나였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은 수천 년, 거의 3천 년, 2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릴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모리인들이 가나안과 이집트의 주민들보다 물리적으로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모리인 해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다른 인구 그룹보다 머리가 절반 정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세상에서는 오늘날의 세상보다 전쟁에서 체력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총이 분당 얼마나 많은 총알을 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다른 인구 그룹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에서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인의 체격이 평균 남성의 대략 아래쪽 가장자리가 5피트, 높은 가장자리가 5피트 6인치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평균 6피트의 상대를 많이 만나는 것은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모리인들은 어떻게든 기술을 발전시켰고 전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무기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의 마차와 연결된 동물로 소개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집트의 전차전을 대규모로 도입했는데 전차는 특히 말이 몰고 다닐 때 테러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수메르 전쟁 전차를 보여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레는 당나귀가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강하지만 작은 짐승입니다. 물론 말은 힘이 세고 힘이 세서 더 큰 전차도 끌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그것은 신약 시대의 페이지까지 고대 세계를 계속 지배할 전쟁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아모리인들이 그들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통치하는 제국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인 함무라비, 제국의 지배적인 민족이 되었다.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주요 군사 발명품은 더 효과적이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활을 만들었습니다. 고대에는 활을 하나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깎아서 구부러질 수 있을 만큼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보면 활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개인이 활을 당기면 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활을 쏘는 행위의 물리학은 화살의 추진력은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의 힘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더 많이 구부릴수록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속도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있었나요? 일부 나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추진력을 갖고 있지만 화살의 추진력은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의 힘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글쎄요. 어쨌든 아모리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창조했거나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한 일종의 폭발을 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왜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전공했는지 아실 겁니다. 나는 미술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모리트 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확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층으로 적층된 나무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2층을 서로 접착하고 압축했습니다. 대부분의 레이어는 나무이고 일부 레이어는 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 적층활은 엄청난 이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아모리인 군대가 있고 여기에 이집트 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아모리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아모리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의 화살을 20야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궁수들이 교전하여 그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갖기 전에 많은 수의 이집트 보병을 죽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와 적층 활 사이에 있는 이 우수한 무기는 그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효과적인 단검을 만들었습니다. 즉, 근접 병력을 사용하여 백병전을 벌일 때 이 단검이 백병전에서 이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철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철퇴, 그들의 주요 무기는 철퇴였습니다. 그것은 현무암이나 그와 유사한 매우 단단하고 무거운 암석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고 나무 조각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천년 동안 전투를 벌인 방식은 주로 이 철퇴 머리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뚝뚝한 힘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두개골을 부숴서 죽일 것입니다. 글쎄, 이것은 아마도 이집트인들이 다른 문화권처럼 금속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철퇴는 그 효율성보다 오래 지속되어 힉소스의 힘에 상대가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힉소스, 즉 아모리인들이 동시에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빌론의 지배적인 민족 집단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놀라운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많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업 시간을 조금 투자하여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을 하는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일을 기록하고 일렀으되 내가 아모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가 백향목 같고 그 키가 컸더라 참나무만큼 강하다. 나는 그의 위로는 열매를,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를 멸절시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특정 단어가 거인으로 번역되는 영어 번역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그 용어의 어떤 의미에서든 거인이 아니었을까 의심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고대 주민보다 키가 훨씬 컸던 아모리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들은 구약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시킨 것을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의 예로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그들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제국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아마 아모리 제국의 잔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돌아와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으니 이는 하솔이 전에 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음이니라. 좋아요. 내 생각엔 그가 바로 이 근처의 도시였던 하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는 하솔이 힉소스 제국의 수도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솔은 제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아모리 제국의 북쪽 경계와 이집트가 될 남쪽 경계 사이에 일종의 등거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함락시킨 큰 성 하솔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군사적 사건은 하솔성을 함락시킨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랍어인 텔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마운드를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고대 도시에서 마운드를 생산했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대부분의 도시는 진흙 벽돌로 지어졌지만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거의 항상 언덕 위에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인구는 층위하게 층을 쌓아서 둔덕이 계속 커지고 커지고 도시가 커질수록 둔덕도 커졌습니다. 글쎄요. 하솔 도시는 매우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크기는 시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틀어 다음 언덕의 3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솔을 함락시켰을 때 이것은 매우 변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아모리인의 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아모리인의 도시를 점령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활도 없었으나 하솔 지역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위대한 힉소스 제국의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지금은 관심을 돌려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종합해보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그들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서부 모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전체를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를 정복한 최초의 민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대략 1800년, 1776년부터 약 1600년, 즉 2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는 이신나르사 시대, 기원전 2025에서 1763년, 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우르 3시대 붕괴부터 200년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구약을 우리에게 드러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리 족속인 함무라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령 문자 기호는 비 또는 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함무라비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함무라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서령 문자 기호는 비 또는 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BP 음성 교환이라는 기술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보면 B와 P가 바로 여기 우리 입술로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정형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함무라비였을 것이고 그 다음은 B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이죠. 함무라비는 아모리인이거나 적어도 아모리트 추출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함무라비가 바빌론의 왕좌를 차지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지역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정복하기에 무르익었다는 것은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강해질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바빌론 사람 함무라비 뒤에는 10에서 15명의 왕이 행진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사의 남자 림신을 따라 행진한다. 에슈 눈나 사람 에발비에 하투눔, 커토넘, 에 남자 아무트피에, 어머트필. 그리고 야림님 뒤에는 20명의 왕이 행진한다. 글쎄, 그 인용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함무라비가 바빌론의 왕좌를 차지했을 때 서로 거의 균형을 이루는 6개의 정치적 실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 함무라비와 같은 사람이 권력의 위치에 오르려면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함무라비 제위 10년의 마리, 왕 샴시아다드, 심지아데드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함무라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길을 분명히 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첫 번째 왕은 아니었지만 통일된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한 첫 번째 바빌로니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6개의 도시국가로 균등하게 나누어 연합을 이루었는데 바빌론과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샴시아다드가 죽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함무라비가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지역과 자신의 지역을 결합하여 다른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는 하나의 정치적 실체 아래 다시 통합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치한 최초의 제국은 사르곤 대왕이 이끄는 옛 아카드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2350년부터 2200년 정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150년부터 2050년까지의 우르세 시대, 5어 3 피리어드이다. 이제 대략 1800년부터 1600년까지의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올드 베벌로니언 피리어드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하는 제3제국이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고대 바벨론 시대가 고대 역사에서 족장시대에 가장 잘 해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더 잘 맞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어떤 이전 시대보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무라비안 시대의 일부 기여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시대는 바빌론 도시의 건축과 건축이 극적으로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크게 확장되고 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운하가 팠으므로 바벨론 성읍이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달력 개발에는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달력은 음력이었고 달이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가 음력으로 부르는 연도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미사두카의 금성 서판은 물론 우리가 따르는 태양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무라비는 고대 입법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모세가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 법전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는 단연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다른 어떤 법률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함무라비는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은 법전을 남겼습니다. 아모리인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아모리어는 히브리어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컴퓨터 글꼴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어서 여기에 히브리어를 썼지만 제가 사용하는 특정 글꼴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이름을 통해 학생들에게 아모리어가 히브리어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름, 지명, 기타 증거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아모리어와 히브리어는 자매 언어입니다. 지리적으로 족장들과의 관계는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중요한 구절을 읽을 때, 나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과 그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란과 텔세루기, 텔체라키와 텔라울과 같은 유적지를 살펴보면, 후자의 새 유적지는 어원적으로 수룩과 데라와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에 언급된 도시들이 어원적으로 일부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 즉 아모리인과 히브리인 배경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유사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섬뜩한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전에 소집하기 위해 레위인이 살해된 첩을 12토막으로 자르고 그 지파의 일부를 각 지파에게 보내는 소름 끼치는 구절입니다. 글쎄, 이 끔찍한 관행은 마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족들에게 군사 캠페인을 수행할 준비가 된 왕에게 군대를 보내도록 명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할당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와 성경 사이의 강력한 유사점은 경제학입니다. 크라울랜드와 매각도 비슷했다. 가장 큰 지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했고 그것을 인위적인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왕은 왕의 땅을 주거나 신민이 사용하도록 넘겨줌으로써 추종자들에게 충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서의 유명한 희년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보면 이자와 고리대금 같은 흥미로운 것들은 모세의 법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20%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면 고리대금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자에 관한 율법에서 제시한 것과 정확히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와 성서 시대 사이에는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유사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소위 희년이라 불리는 가장 놀라운 유사점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을 이 중요한 경제 관행에 대한 논의로 넘길 준비를 하면서 이 기회를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6. 아모리족의 왕족 신성화의 종말입니다.